이제 10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이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한 주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을 때에, 예, 16장은 이제 부활장, 부활 승천장이라면 11장부터 15장까지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많은 분량을 십자가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11장은 사실은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장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오늘 이제 입성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한 주간 시작되는 첫 이야기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죠. 나귀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11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중요한 만큼 우리는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왜 타고 오셨을까? 물론 결정적으로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예언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나귀 새끼가 아니고 정말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아마 군사들의 호위와 함께 개선 장군처럼 등장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는 말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그것도 새끼다라고 보십시오. 새끼,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아니, 건장한 33세의 그 건장한 유대인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좀 우스꽝스럽겠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 나귀 새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49장 11절 말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열두 아들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11절 부분은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축복하는 이야기죠.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지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밀 것이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렇다면 나귀 또 암나귀 새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 나귀 암나귀 새끼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그 맥락에서 주신 메시지가 출애굽기 13장 13절이에요. 자,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할 나귀 첫 새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 가운데 노새 나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원으로 가서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에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때도 노새를 탔다. 왕으로 등극할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다윗의 노새를 타고 여같이 기름의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죠. 자, 결정적으로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죠.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 오신 분 구원을 베푸시게 하고 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메시아이신 주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군마를 타고 혹은 백마를 타고 멋지게 등장하지 않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쭉 구속사적으로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며 그를 환영했던 거죠. 메시아로 여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그들이 기다렸던 기대했던 메시아 사상이 틀렸던 메시아 관이 틀렸던 거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구원할 자기들을 식민지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고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겸손하며 또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쭉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제자들을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이 나귀 새끼를 그냥 가서 가져오라. 그런데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려오니까 뭐 왜 그러냐라고 물었잖아요.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에 제자들도 사람 그 주인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 제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가 쓰시겠다며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내어드리는 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물질, 건강 어떤 부분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자신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것이잖아요. 우린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안 되는데요. 주님 그럴 수 없는데요. 내가 너무 약한데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 안 돼요 하고 가장 밑바닥 광야 생활, 미디안 그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는 얼마나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그를 떨기나무 아래서 불렀습니다. 분명 불이 있었지만 그러나 불이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그 가운데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이미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모세는 저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무슨 말주변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쓰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그가 갇히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순종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주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니 내게 있는 그 어떤 일부분을 주님이 가져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내 삶 전체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겠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쓰임받는 그 영광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나귀 새끼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귀 새끼가 그 건장한 유대인 33세 남자를 등에 지고 등에 업고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그 영광스러움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나귀가 무엇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사실은 나귀도 예수님과 함께 그 환영을 받는다. 아, 그 나귀 새끼가 나로구나 라는 그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 그 나귀 새끼가 나로구나. 우리구나. 왜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까? 물론 내어드리는 주인도 순종하는 제자들도 영광스러움이지만 그 제일로 나귀 새끼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불러주셨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 이사야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주님 앞에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도 못 되고 그런 제목도 못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뛰어난 학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뭐 뛰어난 명문가의 자식들입니까? 무슨 빽이 있습니까? 그냥 이 가버나움 다니다가 갈릴리 주변 다니다가 그 고기 잡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 힘도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던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이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쓰시겠다 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쓰시겠다 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쓰시기 위해서 3대 동일 신앙으로 신앙 전수시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영광스러운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치적인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릇된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꾸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마지막 구간에서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메시아 이미지로 입성하신 거죠. 그것이 아까 말했던 창세기 49장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열왕기상 1장 말씀,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무리들은 이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었다. 겉옷을 벗어 얹었다. 그 말은 예수, 그 왕의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었다.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라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곧 다가올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신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게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제 시편 118편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접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주 그들의 기대를 산산히 종각내 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환영했던 무리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인 곳에서부터 천국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꺾여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혹시 그 메시아가 내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보내셨던 그 예수님과 과연 같은가요? 다른가요? 저는 이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뭔가 자기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뭔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그것이 뭐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메시아 왕에 대한 기대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이에는 엄청난 이 괴리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과연 주님께 뭘 기대하고 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것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엄청난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지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하고 이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신앙의 초보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도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원대로 했던 기도라면 이제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을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복을 통해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연결되도록 기도하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건강 주신 목적도, 물질을 원하는 목적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목적도, 아버지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들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자기 집을 둘러보시고 있는 장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자,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갑자기 그 주가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님, 그 성전은 주님의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 오셔서 자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 영접한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과연 자 주님이 주님의 집 내 성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둘러보시고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들어오셔서 둘러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 궁금합니다. 내 마음 들어오셔서, 성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둘러보시는 주님의 생각과 판단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주님 성전인데 주님이 나를 둘러보시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많이 부족하고 심히 부패하고 마음보다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깨끗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마음보다 거짓되고 부패한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두드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왕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